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역대하 보겠습니다. 34장 8절. 좀 길게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데아와 그와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니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찰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함해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 예, 오늘도 읽으면 좀 막 복잡하죠. 예, 내용이 딱 들으면 이렇게 산뜻하게 들어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뭔 얘기지? 이게 뭔 얘기를 또 목사님 하시려고 하나. 제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왕들의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이스라엘에도 나오고 유다 왕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막 이제 머리에 막 자꾸 생각을 하고 봐도 어쩔 때는 머리에 쥐가 나려고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가 이제 거의 같은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유다 왕에 대한 것을 주축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성경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고 이 또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도 나오고 또 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나오고 또 사울과 다윗 나오죠. 또 뭐 나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고 이 다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그 다윗의 계보거든요. 이 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었다가 르호보암 때 두 개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이렇게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이스라엘은 어떤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다윗의 계보로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을 하면은 여로보암도 있겠고 아합이 있어요. 근데 왜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있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저주를 받는가? 제가 그런 게 많이 궁금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이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또 우리가 솔로몬이 초반에 보면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막 그 성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로 뒤에 넘어가면은 이방의 여인들을 구하고 이제 천명이나 되는 여자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흘러갈까? 저는 솔로몬 하면 그냥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야,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심리하여 부모의 마음을 심리하여서 그 아이를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재판이라든지 야 똑똑하다 나도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요압에 대해서 몰랐어요. 요압을 몰라가지고 요압이 그냥 막 다윗이 시키면 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때 간증을 하면서 저는 꼭 요압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저는 요압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제가 요즘은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뭐 많은 재물도 얻고 그러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일까요? 지혜로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는 일들로 끝이 날까요? 제가 야,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았구나. 솔로몬이 미련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지혜로웠나?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이에요.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왕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끊임없는 부담과 싸움에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서 생겨지는 그 금, 그런 황금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걸 취해서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모아진 그 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간절히 쓰고 싶었어요.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고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다. 막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다윗은 그 백향목 궁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히람이 지어준 거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아이라 내가 출입할 수 없다. 내가 진짜 이 백성은 큰 무리인데 나는 작은 아이인데 왜 그랬냐면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누구 아내입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진짜 죄를 지어가지고 얻은 그 장군을 죽이고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들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 백성들도 왕으로 인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해서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작은 아이입니다. 뭘 줄까? 그러니까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고 또 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지혜를 들으러 금을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어디 쓰여지냐면 다윗이 전쟁으로 모은 금은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고 솔로몬이 모은 금들은 뭐 금잔을 만든다든지 금방패를 만든다든지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과 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디하고 통하지 말라고요? 이방하고 통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노년에 너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서 야 이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똑똑하잖아. 지혜롭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면 노인들의 교도를 안 듣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여로보암 먼저 얘기해 놓으니까 생각을 따라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나시네. 루오보암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자만 틀리니까 막 헷갈리는 게 많다니까요. 이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하고 무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을 이제 당신이 왕이 됐는데 좀 줄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이제 여로보암이 그 밀로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이제 이끌어서 그 요셉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다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올라왔는데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은 뭘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그 처와 첩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 신당을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좋았죠. 완벽하게 지었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다 마쳤어요. 근데 딱 짓고서부터 솔로몬은 이미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 생각이 들어오죠. 성경 보는 동안에도 막 빨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생각 들잖아요. 성경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오만 잡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별 문제로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 돌아올 때 말씀 듣지 여기 있어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안 봐도 뭐 살면 되지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함께 무뎌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성전을 잘 짓고 나중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이제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도 그 아버지가 아하스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문을 여는 거였어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모았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전 문이 닫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세상에 젖어갖고 더럽혀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가서 뭘 하냐면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아하스가 버렸던 그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다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기물들을 성결케 해서 다시 기물들을 다 제 위치에 놓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 성전이 다 회복이 되면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거기서 속죄 제사를 지내요. 속죄 제사가 지내고 나면 번제를 지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일을 다 마쳤다 그러거든. 순차적으로 다 마쳤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타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해도 역순을 밟아야 돼요. 네?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을 회복할 제사장을 데리고 오니까 이미 제사장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가서 이제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제 위치로 그 다음에는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하는 역할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죄를 씻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육체에 각을 떠가지고 육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제를 가지고 오고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일어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하면 반대로 타락하는 이제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왜 교회에 살아야 되냐 하면서 점점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성전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닫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난 예배 나왔다. 예배는 나온 거예요. 이 보면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오늘은 요시아죠. 예.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이야. 헷갈려졌겠네.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요아스가 제가 이 역대상하를 얘기하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말하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좀 헷갈리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가 잘 기록이 돼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아니다. 아합이 아니고 여람이에요. 여람. 제가 여러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데 예.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아들을 낳는데 아합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항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저도 이제 근데 이 유다의 아하시야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합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달랴. 예? 아합이니까 같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달랴하고 아달랴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보고 이 아합은 그 육체의 계보, 그 이스라엘은 육체의 계보와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합의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 그 유다로 넘어옵니다. 그 아달랴가 그 딸로 돼서 결혼을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세력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뭐가 들어오냐? 아합의 세력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아달랴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그 엄마가 아달랴인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그 뒤에 왕이 될 수 있는 손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요아스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말하면 살아남았는데 아달랴가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따져 들어가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씨를 남긴 거예요. 거기서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끝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싹 스며들어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들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아달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요. 잠깐 동안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삼촌들이죠. 근데 그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이 다 죽어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도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아달랴의 세력들이 성전을 훼파해요. 여러분,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아달랴의 아빠는 누구죠? 아하. 아달랴의 엄마는 이세벨. 예. 이제 좀 생각이 되죠. 이세벨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와서 성전을 훼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딱 훼파했는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뭐냐 보수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요아스가 보수해놓고 성전을 버려버려요. 예? 왜 그렇게 되냐? 제가 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까? 그렇게 막 성전 보수 빨리 안 한다고 책망하고 하더니만 보수 다 해놓고는 그 성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누가 훼파했다고 했습니까? 아달랴의 아들들, 아달랴의 세력들, 다시 말해서 그 아합의 세력이고 그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는 그 세력이 이 성전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세라를 섬기는 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두 개가 공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겁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뒷부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리는 동안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번제가 뭡니까? 자신을 처리하는 거죠.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즐기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여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에 항상. 우리는 가끔 뭐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만 드리면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처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 다른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15절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자 24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은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이 방백들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세력들이거든요. 그 거슬렸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갖고 성전이 있는 동안은 자기의 제사들이 안 드려지는 거예요. 이 아세라 제상이 못 드려지는 거죠. 죽고 나니까 와갖고 막 좋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버리고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은 꼭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꼭 넘어가는 게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깨져라 죽어라 뭐 해라 막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좋은 얘기 잘 못 듣죠. 육체에 대해서 막 항상 악하다 네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아세라를 섬기는 거는,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등장해요. 부부라서. 바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세라. 부부는 한 몸이라서 항상 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아세라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법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그 막 그룹적으로 성행위가 행해지고 이 제사법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맨날 나를 잘라내고 내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이 육체의 정욕들을 할 수 없도록 육체를 처리하고 맨 그렇게 사는 제사법하고 즐기면서 복받는 제사가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복받는다. 막 다산의 신이니까 막 다산의 신이니까 많이 나야 되니까 많은 그 안에는 남창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집에 남창의 집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요시아 얘기 나오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름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자, 여호와의 전 안에 보면 아세라의 상을 내어, 여호와의 전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세라의 상이 들어있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자,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 미동의 집이 있었다. 이 미동의 집이 바로 미동이 남창이거든요. 아름답게 생긴 남자들, 예? 아이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더라.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여사제들, 그 집안에 이 남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을 지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좀 지나면 벌써 언제 모르게 이런 것들이 중앙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내가 복음 앞에 사는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사는 게 좋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감사하고 그래 말씀이 좋지 이런 생각 속에 머물지 실제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금방 그렇게 이방 여자를 천명이나 두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감사했어요. 솔로몬의 궁을 짓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우상을 위한 집까지 백성들이 그걸 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우리를 좀 이 노역에서 좀 풀어달라.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왜?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와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역을 감해달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당신의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백성의 민심을 다 잃었다. 그래,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윗의 계보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에서는 다윗이 서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서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만 이 부분을 마음만 써주면 이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든 안 그랬든 당신을 섬길 거다. 그것은 다윗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또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아이, 그 소년들에게 물어봐요. 함께 자랐으면 왕궁에서 자랐을 거고, 왕궁에서 자란 소년들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예? 그 수많은 첩들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에서 온 그 첩들 아들. 그 어머니는 이방 신상 다 갖고 와서 이방을 섬기고. 그러니까 장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면 나는 전갈로 할 거다. 나는 더 심한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가 무슨 이제 업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회를 준 건데. 예? 하나님을 세울 기회,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마음을 기억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과 연합할 기회를 주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노인의 교도를 무시했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걸 안 들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노역을 줄여줘야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말 안 듣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받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까? 적어져야 됩니까? 많아져야 되죠. 많아져야 되는데 안 많아지는 거예요. 예? 정말 복음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간절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날마다 보니 나는 날마다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이렇게 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세라상이 서 있고 그곳에서 음란하게 가늠하는 거예요. 이 가늠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만들었는데 가늠이 뭡니까? 거기다가 생각을 집어넣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우리 선교사 나가는 전도사님들하고 계속 앉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거 안 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여러분 이 조율을 하면 피아노에서 땅 치면 퍼스트 바이올린이 딱 그 음을 맞추고 그 바이올린에 다른 소리들이 다 조율을 해요.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 조율하자 해서 조율이 되는 게 아니고 조율을 하려면 기본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음이 없는데 어디다 맞추겠어?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부부들이 싸울 때 기본음이 없으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진짜 음이냐. 나는 내가 맞다 그러고 너는 너가 맞다 그러면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만나고 교제하자. 마음도 서로 얘기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첫 음을 치고 예? 기본음을 내놓고 그게 이제 목사님이 교제하실 때 보면 심홍석 전도사님 얘기하시죠. 심홍석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딱 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죠. 영혼이 온전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소리가 지금 같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다시 땅 쳐놓고 읽어봐. 그리고 땅 이제 읽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봐. 소리가 나요? 같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같은 소리 날 때까지. 예? 같은 소리가 날라 그러면 자기 소리가 버려져야 돼요. 줄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두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과 같은 소리가 날라 그러면 내 소리가 버려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도 하면서 의인이기도 하다는 이런 것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이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죄인이란 소리가 또 안 나요. 저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도하면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버릇이 있어요. 육체에 뱀 버릇.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읒자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죄 하다가 이거 아닌데? 이제 몸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입이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아니지. 내가 의인이지. 그러면 이제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죄인이라는 소리를 내면 다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조율이 안 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하고 의인입니다 하고 요즘은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예. 기억자가 나오죠. 지읒자가 안 나오고 죄가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하다가 실수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실수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로 내 마음에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실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죄 지어도 내가 막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한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다 옛사람으로 살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3,000번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면은 엄마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가 한 번도 안 하다가 무부부 하다가 엄마 하면은 최초로 엄마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얘가 엄마 했어 그러면 이제 막 아빠가 뛰어와서 그래 그래 놀라고 왔는데 이제 아빠는 뭐 듣고 싶어요. 아빠라는 소리 듣고 싶은데 얘는 아직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아빠를 잘 못해요. 아빠 해봐 하면 그러면 엄마 해버려요. 아빠는 좀 섭섭하지만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아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그날 그냥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죄인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의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온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뒤로 자빠지셨어요. 놀라갖고. 처음으로 알아듣는 소리를 한 거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뭐 이제 다른 분이 없겠지만 진짜 우리 같으면 여보 여보 하는 것처럼 얘가 하늘나라 말을 했다. 예? 처음으로 하늘나라 말을 했다. 막 천사들아 잔치하자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 해놓고 30년이 지나도 엄마밖에 못하고 나이가 할머니가 됐는데도 엄마 엄마만 하고 있지 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야기고 제 이야기라서 하는 얘기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나갔는데 처리를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급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만 나니까.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먼저 던져놓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우선 믿어야 되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생각이 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주님 가능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분명히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항상 그 뉘앙스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능하시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너무 큰 거 부탁하는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알아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거는 말씀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불신에서 나가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나가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인데, 그런 말은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입에서는 말이 나가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하냐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똑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됐으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죠? 예, 이 말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사람처럼 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저 사람 돼지 같다.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사람 사람 같아. 그럼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처럼 살아라고 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를 하냐면, 기본음을 땅 쳐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예수님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그냥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는 게 아니고, 육체가 나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앉은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꼭 나는 베드로 같은데, 옛날 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이야. 저주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를 끝내고 내 안에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은 너를 일으키시길 원하신다.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 앞에 베드로가 베드로로 지나갔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앉은뱅이에요. 여전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성전 문 앞까지만 오고, 왜? 앉은뱅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문 앞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딱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이지만 이 사람은 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인데, 베드로가 베드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서니까 성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이시고, 이제 제가 장손인데 제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막 아예 막 이제 저를 싫어하시거든요. 제가 내려가면 듣기 싫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갖고 이제 완전히 그 의식을 잃고 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못 들으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복음을 듣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박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쓰러져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 아들은 오영일인데 내가 나라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로 가야 되는구나. 오영이를 부인하고 예수로 가야 되겠다. 가서 가니까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 복수가 참으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막스러우면 막 이제 하면서 눈동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1, 2분 그렇게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길게 전할 수도 없잖아요. 뭐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걸 복음반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복음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태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백지같이 태어나요. 깨끗하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세상 것이 기록이 되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제 기록이 되면서 잡다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돌아가시면 또 반대로 다 지워집니다. 그게. 그래서 또 깨끗해져요. 거기에 복음만 딱 얹으면 되더라.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하고 헤어져 살았거든요. 아버지 새엄마도 살고 저는 이제 따로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 원망하면서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이라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날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 저 하나님 얘기하면 아버지 싫다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공로도 없잖아요. 좋은 데는 가고 싶으시죠? 끄떡끄떡 하세요. 근데 공로가 없으시죠? 끄떡끄떡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니들 제사 안 지낼 거니까 선산 잃어버린 묘 될까봐 다 묘 모아가지고 한 군데 다 놓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글로 가시는데 아버지 영혼 갈 곳 없잖아요. 아버지 좋은 곳 가시고 싶죠. 말은 못하시가 이렇게 얘기하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 아버지 공로 없어도 되고 교회 안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이런 죽음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아버지 모든 죄를 씻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 아들이 구원받은 목사인데 내 아들이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씻었다고 얘기합니다. 나 그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시면 된다고.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제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인생이 허무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집 많고 막 소리 지르시고 하시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렇게 두 번 끄덕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데 그게 저렇게 힘들었나 진짜 막 온 집안이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나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씀 전하시니까 끄덕끄덕 받아들이고 가실 거를 나는 또 제가 막 아버지 미워하고 그 새엄마도 살고 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게 막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가정을 안 지켜서 그랬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야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한 3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울면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번. 그랬더니 주일 설교가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주를 하고 가시는지. 너무 이제 장례도 감사하게 이렇게 치렀거든요. 그래, 우리가 제가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하나 제하다 보니까 뭐가 율법, 그 법궤 옆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이, 처음에는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안 좋네 하고 막 제했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구하더라고요. 8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왕위로 있으면서, 그, 16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그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는지가 그 율법책을 보면서 딱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유다를 보니까 오만 우상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버지 때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가고 뿌리거든요. 예? 우리 표현 중에 안 좋은 표현 있죠. 예? 갈아 마셔버린다고. 굉장히 막 싫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상들을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아세라상이고 성전 밖에도 막 문 밖에 뭐 멸망산 위 앞에 뭐에 보면 가도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 집어넣고 그 주위에는 다 우상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전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할 때 내가 그 안에 있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성전 안 지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그 성전인 거죠. 다윗의 마음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성전 딱 지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자들 받아놓고 천명하고 놀고 있고 여자가 천명이니까 이제 성전에 가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적어지죠. 세상에 일거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섬기고 이제 나머지는 내 삶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장소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아스도 아달라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파할 때에 성전만 보수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보수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걸 훼파한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면은 그 세력들이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마음, 왕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성전을 버리게 만들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걸 보고 이제 별로 난 문제 안 됐는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발견하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끔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의 소리를 한다든지 내가 보여지는 육신의 생각대로 말한 이것이 얼마나 가증된 건 줄 압니까? 남편 있는 자가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고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생각과 간음하는 거예요. 뭐가 가늠하는 거라고요? 생각과 가늠하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위해 세우는 사람들이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 막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얻는 사람, 마지막 결론을 내 생각으로 끝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고 이 사람이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 믿어야지, 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되면, 아,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 되는데 되는데 하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다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마음 꺾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까? 안 이루신 겁니까? 다 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내가 네 마음 꺾어야 된다. 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사단이 나를 높이는데 내가 버려야 된다고 버려집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잖아요. 이뤄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성화되어가는 거고 우린 다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도 사단은 네가 뭐가 온전해? 네가 오늘 아침 이렇게 했잖아. 네가 오늘도 막 음란한 생각 했잖아.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왜 하나님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인데 결론은 하나님이냐 마귀냐예요. 빛과 어둠, 예? 사울이냐 다윗이냐. 근데 중간이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불신을 가졌고 그러면 보면 뭐가 없냐면 마귀가 없어요. 예? 확 내 마음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마귀는 없어요. 내 마음에는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마귀가 이제 주체를 딱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다 이런 생각을 넣었는데 내가 이거를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예? 내가 아, 오늘 음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막 뿌려요. 막 나한테 넣는단 말이에요. 좋아 보이게 만든 것을 넣으면 내가 좋아 보이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밀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 뭘 밀어내야 돼요. 뭘 밀어냅니까? 말씀을 밀어내야 돼요. 선악과 먹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말씀이 있는데 마귀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밀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간음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막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고 간음하는 여자들은 남편을 밀어내든지 남편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없었어요. 그죠? 그 아담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아담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정확하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할 건데 한번 건너들은 거기 때문에 아닌데 좋은 말로 싹 바꾸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들은 말을 밀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따먹고 먹었는데 육체가 안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아담에게 갑니다. 자 아담에게 갔을 때 또 문제가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뱀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와 이 육체와 가늠하게 할 때에 이 생각이 가늠할 때 말씀을 밀어내야 돼요. 예? 불신을 신고 말씀을 밀어내게 해서 그 생각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음을 쳐야 돼요. 요시아 왕이 그냥 나름대로 성전을 복구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뭐는 몰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마음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역대하 34장 19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전까지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성전도 보수하고 훼파된 거 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만나니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뭐 교회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내 자신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보니까 이것 말고 내가 아직 그래도 용납해 준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위에.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버리고 빠서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해드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고린도전서 그 2장 1절인가요? 1장 2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거 외에는 다 쓰레기다.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명확했고 막 혼탁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혼탁되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막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지 뭐 막 이게 복잡해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복음은 죄가 없어졌다, 뭐 복을 받, 뭐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자체를 크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살찐 송아지를 먹었습니다. 탕자한테 오늘 주일 예배는 탕자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탕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팍 나와가지고 제가 아버지 떠나갖고 진짜 고생하고 막 헌 고생한 얘기 들으면 야 진짜 어려웠겠다 이제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거기 가면 품꾼들도 양식이 많으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난 혼날 줄 알았는데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가 세상에 난 생처음 그렇게 맛있는 고기 먹어봤다고 얼마나 야들야들하는지 배가 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었다 하면서 근데 게다가 옷도 입혀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너무 감사했다. 지금 이 옷이 그때 아버지가 사준 옷이다 하면서 이제 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에 뭐가 빠졌어요? 예? 아버지가 빠졌잖아요. 아버지가. 예? 살찐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내 생각 가지고 아버지가 날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워할 때에 욕할 때에 해야 될 대답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근데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요즘은 그 이 체벌이 없잖아요. 옛날은 막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저 시골에 있을 때 막 따기도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따기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이 깨물어. 그러거든요. 이 깨물고 이제 맞아야지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막 달려오니까 이 아들이 온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날라서 칠지 뭐, 따기를 때릴지 발로 걷어 찰지 모르니까 힘을 주고 막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더니만 다 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훌쩍훌쩍 하시는 거지.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왔냐, 막 하면서, 예?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가 안 오시고, 막 심판을 하실 아버지 줄 알았더니, 궁율의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탕자는, 예, 탕자의 마음이 언제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 그죠? 마음을 만날 때,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네가 아버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네가 네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더 있는 동안, 24시간 있는 동안 아버지 24시간 더 고통하고 또 24시간 더 있는 동안 아버지 24시간 더 고통하고 저 늙은 나이에 아버지 그렇게 막 밤낮 나와서 추위에 떨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하면서 이 탕자가 자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먹을 때에 자기는 매나 맞고 어디 헛간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막 일이나 하러 그럴 최대한 잘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쫓겨나지 않으면 살찐 송아지, 좋은 옷, 따뜻한 방, 살찐 송아지 잡고 내가 무슨 양심이 있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양심 있는 척 해야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 먹어야지 아버지는 기쁘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흐흐 하면서 막 흐흐 하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다음부터 또 아버지가 야 너 또 나갈래는데 돈 줄게?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버지 장난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 미쳤어요. 내가 또 그 길을 가게.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루 아침에 이제 한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내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밥 먹자. 라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살찐 송아지 뭐 거기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뭐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형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우리도 형님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가 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나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데요? 예?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진짜 구원 받고 나니까 그렇던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나갔고 범사가 형통하고 막 돈 잘 벌고 그랬습니까? 어떤 길 갔어요? 여러분이 절대 원하지 않는 길로 다 가잖아요. 난 저렇게 하면 나 신앙 안 해. 내가 뭐 미쳤다고 신앙해. 나 복 받으려고 하는데 복의 기준을 잘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스도에게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복이거든요. 즐기고 아세라 섬기는 게 복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고 날마다 죽고 깨지고 육체를 제거할 때 그 속에 있는 육이 흥이 아니 육이 쇠해야지 예수님이 흥하거든요. 예? 항상 이게 복인데 육체를 자꾸 흥하게 하면 예수님이 쇠하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우리는 받을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리셨잖아요 우리한테. 더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게 너무 커서 그걸 감당 못해서 나를 드리고 싶은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마음 꺾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 거래하듯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거래합니까? 내가 이렇게 키워주면 너 나처럼 공경해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리고 싶은 거죠. 나를 번제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찾아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신앙해야 되는데, 아,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뒷심이 없어요. 찾아 들어가 보면 정확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져서 마음이 만나지면 그 마음이 내 옷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찢어라 그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나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일날 말씀이라든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말씀 그대로 만날 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안 섞인 거,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도 안 섞인 거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옷을 찢게 만들고, 내가 술을 먹었던 데서 나를 끊어지게 만들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개별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